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회 현장에서 또 가정 현장에서 많이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응답과 해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환경이 되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세계를 돕고 세계를 살리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야고보서는 그다지 길지 않은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사람이 네 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출생한 그런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높고 낮고 이런 건 없겠지만 최고의 리더자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야고보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교회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가장 큰 어른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갔다 돌아와서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준 인물이 누구였냐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는데요. 그때에도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복음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행함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을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성경 로마서를 보면 앞부분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고린도서 모든 성경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전반부 성경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믿음을 강조. 왜 믿음을 강조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부에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야고보 사도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리더자였습니다. 자, 리더자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죠?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전체를 보게 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교회 전 초대교회 전체의 리더자와 대표격을 했던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꾼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잘못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쫙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삶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오직 예수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겠구나. 그래서 아예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야지만 아니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시간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유대인만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나 성경적인 수준이 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마구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마구잡이로 전달하다 보니까 점치던 사람도 귀신 섬겼던 사람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로마 사람도 엘리트도 사회의 노예 출신도 교회 안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오합지졸이랄까요? 그런 분위기가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야고보 사도가 보게 된 것이지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하게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250년 동안 열 황제의 그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왔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그게 이제 거기 위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뭐냐면 AD 이 성경을 보던 이제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AD 46년 정도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AD 4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터키 이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위주로 대흉년이 증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핍박이 왔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럽죠. 오합지졸이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심하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가 왔던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미국 사회에 가면은요,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교민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다툼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생활했던 분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리 교단에서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 여러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 같은 줄 알고 목회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돌아오신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왜냐? 미국 사회는 언어도 안 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잡도 여러 개 떼어야 되죠. 뭐 자녀들과의 언어도 문화도 다르죠.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뭐 강조하고.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호인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들도 목사님 되셨는데. 그랬는데 저녁마다 전화를 11시에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다가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끊어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님이 안 계셔서 대신 전화를 받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여자분인데 야, XX 하면 너가 목사야. 막 욕을 하면서요. 한 5분, 10분 동안 욕을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같이 욕을 했대요.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아버님 이런 전화를 날마다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랬대요. 아니야 이민사에게는 그렇게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사에 그 스트레스를 다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상황도 이 우리 번아웃이라는 이야기가 폭발한다. 한두 가지로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요. 두 가지는 참을 만해.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 교회에 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말했던 그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후반부에 그래서 행함에 대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때 예체질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너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예체질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불만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마음껏 말을 해버리고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좀 어렵다고 그래서 돈 좀 있는 분은 나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후반부의 이야기는 야고보서 이야기하겠지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았던 그 오직 예수의 믿음 그게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한 오직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뭐 사람을 믿는 믿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믿음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에는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분도 믿고 저분도 믿고 다 믿으면 좋잖아요. 평화롭게. 근데 왜 오직 굳이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정말 해결이 안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야 될까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행으로는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십니까? 제가 노방전도를 갔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들이 10명 정도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똑똑한 애가 그래요. 저기 목사님이세요? 그래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 질문 잘했다. 그래서요. 한 가지 그럼 내가 질문할 건데 착한 사람 누구니? 너희 어머니가 착하니? 아니요. 아버지가 착하니? 아니래요. 그러면 너가 착하니? 아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제일 못됐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렸지만 알지 않냐? 우리는 죄인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의 문제 해결한 거야. 10명이 손잡고 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알아요. 우린 착할 수 없어요. 철학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철학관? 철학관 가보시면 저 점치는데 시간 나는데 들리거든요. 다 귀신에 찌들려 계셔요. 힘들어요. 몸도 아파요. 가정 다 깨져 있어요. 교수님? 다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성격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지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귀신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악몽 꾸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복지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만나보면은요, 문제 있는 청소년 둘 중에 한 명은 다 악몽 꿔요. 누가 해결이, 담임 선생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학교 40군데 넘도록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과 함께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학교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요새는 교장 선생님들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젊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학교 저기 교사들이요 교장 말을 절대 안 듣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대판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그래서 조정을 좀 해달라고 그 앞에서 다 이야기해보고 그러니까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 조정위원회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지금 학교가 선생님부터 무너져 있어요. 학생들 살릴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우리 학생과 학생들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제도로 지금 몇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행 교육제도는 안 된다니까요. 이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 소명을, 이 천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가위 눌리는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가위 눌리면 귀신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안 됩니다. 집에 내 방인데 저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 방 들어가기 너무 무서워요. 아니 너의 방인데 왜 무섭냐고. 귀신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불 껐을 때 보였는데 이제는 불을 켰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울증 자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 댓글 많이 달았다고 자살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약한 거예요. 부부싸움, 이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제가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가서 전문 강사잖아요. 20년, 30년 마약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 우리 그 정부의 국가, 국민 감사위원회. 난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국가에서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국가기관인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감사를 하는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감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위원장님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우리 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돼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런데 그중에 이 복음을 듣고 치유된 성기환 선생 20년 동안 마약했는데 치료받고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 고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감사위원회에서 표창장 주셨어.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줄 영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적용하셔야 돼요. 왜? 희망은 우리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그렇잖아요. 시달림 받아 점정이 무당이 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두통과 답답한 머리, 정신병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에 계속 발생되는 사고, 재앙, 질병,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군사력으로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지옥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의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일날 왔으니까 우리를 자꾸 우리는 내 모습대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먼저 영접의 기도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인생에 쌓이되어 있던 주님을 말씀을 다시 여러분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불신앙했던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고 진실하게 내용을 알고 했던 이분들이 자꾸 예체질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 문제가 많이 오니까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다시 야고보서를 통해서 재다짐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 다섯 개 요절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떠올랐을 때 저는 이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 왔을 때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느냐?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웃고 다녀? 왜 기쁜 것 같아? 자기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1장 후반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리라.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실수하게 돼요. 나중에 후회는 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정말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 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는 풀이 꽃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겸손히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 지나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안 맞는데 부한자는 낮아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인생 인간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록 지식을 많이 얻을수록 엘리트가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러나 겸손한 것은 하늘에 영혼이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욕심의 굴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라는 이 말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분시에 맞지 않게 무엇이 과도히 바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떤 분수가 있어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바로 욕심이 되는 거.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일확천금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조이팔 같은 사람들에게 그 수조원에 아니 돈을 천만 원, 1억 주면은 한 달에 월, 이자를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럼 은행 이자의 몇 배잖아요. 그리고 2억을 주면 한 달에 매달 200만 원씩 통장에 탁탁 찍히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 퇴직해서 퇴직금 지금 까먹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2년 날짜도 어기지 않고 탁탁 해줘요. 얼마 동안? 딱 2년. 2년 다 합쳐보세요. 매달 1억 넣는데 해봤자 2,4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8천만 원은. 그거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끌어들이는 거. 야, 여기 넣으면은 쉽게 이자 많이 받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다단계에 빠지거나 우리가 어떤 그 빠진 이유도 쉽게 돈 벌려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정욕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그분도 큰 다단계에서 했는데 박사예요. 자기의 월급에 10배 될 때까지 수익 될 때까지 직장 안 가고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입 10배가 됐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다시 꽝이야.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대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1장 20절에 성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딸을 매를 때려 죽였던 그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웃으면서 때려 죽여요? 그렇지 않죠? 웃으면서 나 맞춰줘.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분을 못 이기니까 도에 지나친 훈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너희 자녀를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을 내거나 성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 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막 화난 척. 그러면 되겠냐고. 일을 할 때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 엄청 화난 척해요.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예, 일을 위해서 그런 거지 속까지 화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제가 막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속은 항상 기뻐요. 짜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천명을 감당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질 자체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1장 22절에 보면요. 여기서에서는요. 야고보서의 전체의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살면 자녀 때려 죽이는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들이 자리 다툼하고 그 사회의 문제, 물이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겨우 구원만 받고 겨우 하나님만 알고 겨우 예수님만 알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 이 복음의 문도 막는 일이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성도를 차별하면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한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3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는요 화장실 청소는 모든 장로님들이 항상 하셨어요. 의무적으로. 교회는 지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항상 섬기는 자세. 그러나 서로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목사님도 저를 존경하지만 목사는 항상 섬기는 자세. 여러분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좀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존중하지만 장로님들은 항상 겸허하게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그게 교회예요. 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도 아니잖아요. 섬기는 민주주의라고 영적 군대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민주적으로 섬겨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다음으로는 2장 15절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쭉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우리 교회도 송파군청과 함께 장애인 중환시설, 장애인 노인 데이케어 센터 좀 우리 교회 건물 다 짓고 송파구청에서 우리가 이 건물이 빈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물어봤더니요. 중증 장애자들이 주간보호 보호할 시설이 없대요. 그걸 해주라고 해서 단기 시설 제일 어려운 걸 우리가 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해요. 지금은 약간 안정이 되었지만 장로님들이 말했어요. 아, 우리 교회 빚도 많고 그런데 이 복지 시설을 해도 되겠냐고. 그냥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가 뭔만 해 저기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지역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당연히 언제 우리가 빚 갚고 언제 뭐 다 여유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고 남을 더 못 도와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빚지고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경제 일부분을 쪼개서 항상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기 천호동에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줬더니 무슨 뭐가 필요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다 저한테 전화해요. 근데 신발이 13만 5천 원, 15만 원짜리예요. 그래요. 우리 애들도 안 사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좀 여러분들 좀 저랑 같이 해요. 미안해서 제가 말을 못해. 여러분한테 못 도와줘요. 그리고 학원비도 30만 원이잖아요. 어디 학원 가고 싶어요? 어디 학원 가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15만 원 가지고는 갈 데도 없어요. 30만 원 돼야지 학원다운 학원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그런 과원 안에서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아니면 팀을 짜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면 되잖아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혀를 사용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바로 사용하면 참 유익하죠. 그러나 혀를 이 성경에서는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이 교회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입에 제갈무기라고. 제갈무기는 게 뭐예요? 말 못하도록 입에 입 안에 푹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남자들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제갈무기는 먹이는 습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잘못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갈 이렇게 내가 좀 실수할 것 같으면 제가 좀 하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여기 안 그러면 지옥 만들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농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우리 처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그러면 진담으로 믿고 갑자기 무너져요. 나 안 해 막 이렇게 나와요. 항상 칭찬만 해야 돼요. 맛없는 것도 맛있어요. 그러면은 막 진짜 맛없는데 맛있는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처한테 말하는데 항상 맛있어요. 농담을 못해요. 무서워서. 이 집도 이 입술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조금 힘나는 이야기하면 힘을 탁 가지고 용기를 갖고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갈 그래서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빼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갈 없이도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잘못된 지혜와 총명을 버리고 참된 지혜 즉 성결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엘리트층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똑똑이에요. 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참 지혜는 뭐냐? 여기 쭉 나와 있던 걸. 잘못된 지혜는 어떤 것이냐?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을 좀 해봐라. 말만 하지 마.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온유한 지혜를 한번 보여봐. 그리고 한 게 뭐가 있어. 선행을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야.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이 좋고 무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그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이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면 귀신의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거짓되게 머리로만 똑똑하고 마음은 진실함이 없는데 입으로 주장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참된 지혜로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그들은 판단력을 잃었고 함부로 말하고 다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인 야고보서 5장 끝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담은 한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복음을 깨달았으니 엘리야처럼 이렇게 너희 성결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도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시간에 지난주에도 다른 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김을동 의원님과 또 구의원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도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 성취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응답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에 도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될 부분을 망각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백수십 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한국 교회도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목사들이 교만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고 욕심으로 살아가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목사 장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의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게 하옵시며 그 의미와 축복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오직 행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